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일곱 교회 계속해서 오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심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 시대를 다 마지막 때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일곱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곱 교회에 전하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죠.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시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같은 고백과 같은 증거를 하는 같은 현실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형제라. I'm your brother. 즉 이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비록 개인적인 친분은 없을지라도 자기 형제로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시고 자신도 그들의 형제라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증거죠. 자기의 현실을 이제 그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현실로만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며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바라보시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 참 아들로서 나의 형제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시고 자신도 그들의 형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현실이고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이라.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발견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었죠. 누구의 아들이고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다 있었지만 믿음으로 가지게 된 참 현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서로 형제 되었음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누군지 내 형제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면 따라오는 삶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형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되 여기까지 닮아가라. 형제로 바라보고 형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자신을 가리켜 동참하는 자, 즉 참여하는 자라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시죠. 모든 형제들과 함께 참여되어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면 세 가지 참여된 현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뭐하고 뭐하고 뭐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 그리고 예수님의 참음인 인내. 이 세 가지 현실에 우리가 다 참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 가지 현실에 다 같이 참여되어 있을까요? 일단 이것이 다 누구의 현실이었냐면 예수님의 현실이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서로도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현실에 다 같이 함께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 세 가지 현실에 다 공통적으로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 교제라는 뜻 아시죠? 코이노니아. 공통된 것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뜻이에요. Sharing in common things. 즉, 어떤 것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느냐. 이 세 가지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증거를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우리의 현실이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영원한 교제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이 현실에서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같은 게 더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른 현실들은 어떻게 보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현실들. 그러나 같은 현실들은 영원한 현실들. 그 같은 현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현실이 우리 삶을 주장해야죠.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현실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인내. 이 세 가지 현실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이 함께 속해 있고 다 같은 예수님의 현실이라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속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속해 있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면 어디에도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의 환난과 인내에도 함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세상 축복과 번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다면 이 땅에서는 환난과 인내.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뭐 어떤 걸로 또 계시록이 알려주고 있죠? 천년왕국. 이 천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꽉 찬 숫자 시기에 예수님의 나라,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천년 왕국이 뭐하고 함께 있느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현실이 환난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시대는 동시에 어떤 시대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7년 대환란이에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의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현실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것도 7년이 아니라 꽉 찬 숫자예요. 그 대환란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고요.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예전에 다룬 적도 있지만 세 가지 견해가 있죠. 천년왕국설에 대표적으로 어떤 견해가 있죠?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 전천년설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계 전천년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두 번째로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후천년설도 사실은 여러 견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은 뭘까요? 성경적이라 믿는 것은 무천년설이에요. 아미요.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또다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요걸 조금 생각해 보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 방금 읽은 예수님의 나라와 환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전천년설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휴거가 있고 난 후에 7년 대환란이 와요. 그래서 휴거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이 대환란을 겪을 거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런 게 거의 다 전천년설이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그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전천년설은 거의가 다 이거는 같이 믿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 환란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 시대가 오는데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는 환란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으면 예수님의 나라와 환란이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환란과 예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믿죠. 후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후천년설은 어떤 믿음이죠? 교회 시대에 있어서 환란이나 핍박이 없는 기독교가 최고로 번성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때라고 믿죠.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도 예수님의 나라와 다스리는 나라와 환란은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는 환란이 없는 시대여야 해요.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을 믿으면 예수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시에 참여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무천년설은 어떤가요? 무천년설은 계시록의 내용을 일단은 상징적으로 다 보죠. 모든 숫자나 모든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보고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보죠. 여러 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곱 대접, 뭐 일곱 그 생각나시죠? 일곱 나팔, 또 다음에 일곱 편지 봉인을 떼는 것. 이것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을 여러 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이나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순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이 끝나야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이나 천년 왕국이 다 같은 교회 시대의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전체 성경의 내용과도 맞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 왕국을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리고 삽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미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었죠.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그 나라로 부르셔서 모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누리게 하셨다는 소리예요? 믿음이에요.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고 이 천국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잠시 교회에 속하여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들의 현실은 이 땅에서 환난과 인내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Suffering and endurance.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잠시 환난 중에 살아갈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 나라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십니다. 전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 받았죠. 그래서 이루어진 현실이 뭐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속한 곳이 바뀌었어요. 옮겨져 있대요 이미 어딜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으로 이미 옮겨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으로 옮겨져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을 또 다시 알려주실 때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기뻐하래요. 예수님 나라에 속한 교회의 현실이 이 땅에서는 고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나라에 속한 현실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 이상 환난과 인내는 없어요. 다 끝이 나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의 현실을 영광 중에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축복과 연결해서는 절대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에 함께 참여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된 성도의 현실을 세상적인 번성, 영광, 축복 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 이거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증거를 세상 축복으로 증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간증이 이제 그렇게 가죠. 그런 복음. 우리 How then what gospel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예수님 나라에 참여된 증거는 환난과 인내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도 그 모습이었죠. 예수님 나라, 성령님이 이제 임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는데 교회 안에 따라오는 현실은 뭐였어요?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받고 스데반도 죽고 교회는 흩어지고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현실이든지 환난 중에 인내하고 있다면, 환난 중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고 있다면, 그것이 증거예요.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너희가 시련을 받을 때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게 예수님 나라에 참여되어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님 나라에 자기가 속해 있다고 증거하시면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밧모섬에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유배 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증거하는 삶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든지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참여된 자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보좌에 앉아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실까요? 안 잃어버리세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고난을 받는 것은 잃어버리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그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여 믿음을 지키시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인내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 우리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시는 게 목적인데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불과 같은, 풀무불과 같은 곳을 지나가야 정금같이 되거든요. 그것이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왕되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참여되어 있는 영광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몇 구절만 좀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뭐라 그러시나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환난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 이게 제일 확실한 너무 좋은 구절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가 뭐라고요? 믿음 주셨고 또한 뭘 주셨다고요? 모두 함께 받게 하셨다고요? 고난. 고난이 은혜래요. 예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축복, 예수님 나라에 속한 성도가 받는 은혜, 고난. 근데 이게 수없이 들어도 잘 이렇게 안 돼요. 고난을 받으면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좀 확 오질 않죠.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기뻐하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요. 아이고, 이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실 때 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시고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 하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인내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난과 함께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방금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인내라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거나 더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로 가지 않게 하고 항상 성도에게 주시는 환난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냐 하면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결국은 소망까지 이루는데 그 시작점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요. 연단을 받게 되고요. 소망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천국 영광을 이루어간다. 환난이 그걸 이루어간대요.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인내는 천국에 속한 성도들만이 누리는 복된 현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겪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이 축복이 아니에요. 왜? 우리처럼 인내를 맺고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는 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심판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쉬운 말이 아니지라도 지금 여러분 삶이 고난 중에 하나님만 붙들고 인내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예수님 나라에 속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쁘신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받을 때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이루었다는 걸 알게 되죠.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말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할 때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와 같을까요? 고난받게 해주세요 하고 같은 기도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기도도 이게 참 우리가 좀 이게 예? 고난 중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에 속한 성도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처럼 이 땅에서 환난과 인내를 거쳐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7장에 가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천국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자들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계시록 한번 가보시겠어요? 7장 13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시게 한 그 흰옷 제사장 예복을 입고 밤낮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이 고난이 없이 기쁘게 하나님만을 즐겁게 섬기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자들이라 얘기하시나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다 무엇을 거쳐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거쳐 연단되어 인내로서 여기까지 온 자들이라. 이렇게 보여주세요. 세상 축복받다가 천국 축복에 이른 자들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환난이었다는 거죠. 누구의 삶이죠 이게? 예수님 삶. 고난을 통해 천국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처럼 그 천국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도 고난 중에 인내하다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살 때에도 누구 영광 증거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국 영광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그들 중에 영적으로는 속해 있고 또 그들 중에 속할 거예요. 그 천국의 현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 중에 인내하다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환난뿐만 아니라 이 참음, 인내, endurance, perseverance, 뭐 patience 뭐 다 되겠죠. 예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것.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증거죠. 이 성도의 인내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도 분명한 내용이 있듯이 우리의 소망에도 분명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에도 인내할 힘이 주어지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뭐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스포를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막연히 그걸 바라보고 아예 좋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축복을 아는 믿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내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어요. 박해가.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인내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8장에 가면 야,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지라도. 뭘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거든요. 천국 소망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8장 24절에서 26절 좀 다른 구절인데 이거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국 소망은 드러나는 현실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참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간구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누가 우리로 인내할 힘을 주시려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 생각나시죠? 제가 성도에 인내할 때마다 늘 드는 예가 있는데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하고 같이 비교가 돼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둘 다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고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백성이었는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그냥 내버려 두면 둘 다 심판으로 갈 자들이었는데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해 베드로가 끝까지 참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지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크게 다른 거예요. 둘 다 인내할 힘은 없어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인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인내하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죠. 야, 내가 너를 인내할 힘을 줘서 네가 다시 돌이킬 텐데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명령을 같이 주세요. 형제들의 인내가 이제는 내가 너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줬던 것처럼 네가 기도해주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형제가 인내할 힘을 주어라. 예수님의 교제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교제를 통해 성도의 인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에 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게 세워주는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고난 중에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 예배하다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섬기는 교제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할 수 있겠지만 방금 읽은 오늘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 보면 결국 목적은 무엇을 위해? 인내를 위한 거예요. 내 형제가 인내하게 하려고. 내 형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이켜 인내하며 하나님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천국 가는 날까지. 연로하신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여 죽음까지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병든 형제 자매들이 그 병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날까지 연약한 성도들, 미약한 성도들 돌아보며 인내할 힘을 주기 위해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교제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인내할 힘을 서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함께 천국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로 불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맺어주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서로 인내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서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절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말씀으로 함께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증거해야 될 삶이 있어요. 곧 9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보면 계시록 1장 9절 뒷부분에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는 섬에 있었다. 밧모라는 섬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증거 때문에 이제 고난받고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된 자로서 끝까지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고난받기까지 참으며 예수님 나라에 속한 삶을 뭘로 증거하라고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여기에 우리의 환난과 인내의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요.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보겠지만 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겠어요? 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나라와 참음과 인내의 뭐예요? 그 고난에 참여된 자로서 밧모섬에 갇혀 고난받고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서신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날?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Lord's Day. 주일이에요. 주일에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주일에 자기의 이 땅의 현실은 밧모섬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만나주시냐 하면 주님이 이 고난과 인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인내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교제 나눠주시고 주님 나라에 속한 현실을 이날 맛보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 나눈 교제로 또 6일 동안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세상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어오는 12절부터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에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이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일곱 촛대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일곱 교회를 가리켜요. 즉 주님이 그의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잠시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인내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환난과 인내의 길,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무사히 천국에 도착하는 날까지 주님은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로 인내하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킨 후에 이제 수고를 마치고 쉬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눈물 다 씻어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 곧 옵니다. 그날까지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비록 우리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 나라에 속한 증거요. 이 고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시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즐거움 곧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